정지훈 목사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 절만 더 찾아볼게요. 9장 35절입니다. 9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4장 17절과 35절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가장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나중에도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퀄 영생, 이퀄 구원, 이퀄 제자된 삶입니다. 잘 기억을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할 테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는 구원, 영생, 제자된 삶. 예, 마태복음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다, 이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설교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어떻게 저희들이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이런 걸 떠나서 한번 설교할 때 그동안 오랜 사역을 조금 했으니까 그 사역한 것 가운데 가장 좋은 설교들을 생각을 잠시 머릿속에 떠올리다가 처장님하고 여기에서 대략 설교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반년 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말씀을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좀 생각을 시작하다가 기왕 한번 말씀을 전하는 김에 제가 가장 핵심되게 생각하고 또 가장 전함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를 한번 전해야 되겠다. 대신에 사실상 한 시간으로 끝내기엔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교회를 다니셨다는 정보를 그리고 이런저런 대략의 내용을 조금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가장 전해드리면 서로 유익하겠다 싶어서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조금 무거워질 수 있는데 예, 저는 좀 무겁거든요. 이걸 가지고 수련회 때도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는 무려 시간들이 또 많이 할애되어 있어서 청년들에게 쭉 설명을 하고 왔는데 바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힌트를 하나 드리고 제가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을 간다 라고 예수님이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설교입니다. 그 중간에 핵심된 내용을 예수님이 한번 밝히십니다. 48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을 듣자마자 되게 무겁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구약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너희는 여호와 내가 말하노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은 매우 버거웠고 그와 같은 삶을 흉내내기에 연기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지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말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원래 원문의 뜻은 창조주가 창조주로서 완전한 것 같이 피조물인 너희는 피조물로서 완전하라는 것. 이해가 가십니까? 피조물은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피조물은 초딩도 있고 중딩도 있고 고딩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그죠? 노년, 장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첫째가 지금 7살인데, 이제 글을 조금 읽고 숫자를 조금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한날 엄마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걸 보니까 더하기를 하던데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 갔다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 칩시다. 야, 여기 2 곱하기 2는 뭐야? 이제 더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제가 그래, 그렇진 않았어요. 저를 되게 비행기 타고 오실 것 같은데.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모르겠죠, 당연히. 그럼 제가, 야, 너 이것도 몰라? 7살이나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요. 7살인데 숫자를 세려고 한글을 겨우 읽는 것만으로도 대단할 거예요. 그죠? 7살이 7살로서 완전한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사람이 그 완전하심에 도달해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에 도달한다라는 착각을 자주 합니다. 원래 구약부터 계속되어져 온 말씀의 그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의심이 갈 수 있으니까 창세기 16장, 창세기 17장 1절 한번 펼쳐주시면 17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자, 말이 약간 바뀌었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똑같은 말이죠. 예, 의심의 여지가 없으시죠. 일부러 성경을 계속 찾아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요. 사람의 나이대를 정확하게 밝히는 건 매우 의도적인 일이거든요. 여기 지금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9세입니다. 99세. 그러면 그 앞에 있는 16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가니 아가니 이스마엘의 아가니 86세
86세 그리고 17장 1절에는 99세. 그러면 중간에 시간이 몇 년이 빕니까? 네. 아직 여기 7세가 안 되시니까 13년이 빕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갈 길에서
예.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 전에 창세기 11장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인식이 자라갔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병 고쳐주고 복받게 하려는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혹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났다가 그 하나님이 자기의 거짓말로 자기 아내를 빼앗겼을 때 이집트의 왕조차도 움직이는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라고 자라갈 때에 자기 조카 롯에게 자기가 받아왔던 재물을 나눠주었는데 오히려 그 재물이 화근이 되어서 그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호하겠다 말씀을 실천해봅니다. 또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고 난다고 갑자기 돈이 주어지거나 명예가 주어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절망이죠. 손에 쥔 게 없는데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재빠르게 일하시잖아요. 너 눈을 들어서 동을, 북을, 남을, 설을 다 봐라. 네 눈이 닿는 데까지 내가 다 주겠다. 근데 막 뛰어다니면서 어디까지 성과로 다니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의 신앙이, 그의 신인식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사람을 길리우고 정직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데 롯이 4개국 북왕국 연합과 남왕국 5개 연합이 싸워가지고 그 동네에 살던 롯이 사로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로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어 군대가 아니죠. 집에서 길리우던 316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어려운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끌려가는데 그 국가를 처부수고 데려왔다. 노략한 재물과 끌려갔던 포로들을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 왕이 영접하러 나왔다가 재물은 네가 가지고 사람은 나한테 돌리라고 하죠. 그 당시에 사람은 국부거든요. 더 큰 재물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재물을 네가 다 가져가고 사람도 네가 가져가라. 왜? 혹여나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이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그 이름에 누가 끼치냐 치면 나는 이 재물 괜찮다. 신들맥근 하나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약간의 문제가 이런 데서 일어나죠. 보통 신앙이 되게 좋으면 나만 순교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끌고 들어가서 같이 순교를 시키는데 아브라함은 되게 바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내 신앙으로 재물과 명예를 보유할 수 있지만 나와 함께 동맹했던 마므레와 그 아들들, 그 애들에게는 분깃을 주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신앙이 일취월장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신앙이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언제쯤 주시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 하나님은 믿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방식대로 그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어느 날 사례가 몸종을 넣어서 아들을 낳는 것도 다들 하는 건데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노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노 하지 않고 예스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86세 그 일을 벌렸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떡장이 무너지셨을 것 아닙니까? 당신이 어떤 하나님 되심을 이제껏 보여줬는데 한다는 짓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법, 자기 때를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무려 13년 동안의 침묵이 성경에 의도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은 과연 그랬을까요? 우리 왜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저게 축복이 아닌데 저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은 마음껏 간증하잖아요. 마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냐.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잠시 들었어요. 아, 노년에 99세에 아니 86세에 그 노년에 아들을 얻었는데 평생 소원이었던 그 아들이 자기 눈에서 뛰어노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사람들에게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단을 치시거나 너는 도대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다라고 허리를 꺾어버려야 되잖아요. 너 말고 다른 인간을 내가 다시 선택해서 시작하겠다. 근데 아니요. 그렇게 불완전하고 그렇게 믿음이 없고 아니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기가 찬 행동을 여러 번 합니다. 다시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나이가 이 정도 들었으면 자기 아내 팔아먹는 걸 그만해야 됩니다. 아내에게 빚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비인격적이면 이런 행동을 두 번이나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게 다르자 그가 까닭 없이 그랄로 내려가는 것도 나중에 또다시 나옵니다. 아니 여기만 봐도요. 여기 성경에 보면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이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아브라함과 비웃는 게 아니라 그 뒷절에는요 사라도 비웃고 있습니다. 사라가 15절에 보면 비웃지 않았다라고 다시 18장 15절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부잖아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명령이 그런 명령이 나와야 될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뉘앙스가 와닿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역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야, 내가 그렇게 믿어지지 않든? 내가 전능하다고 내가 나의 전능함을 내게 그렇게 네 인생에 개인 인생을 통해 보여주었는데 이것밖에 나를 믿지 못하니? 그럼 야단을 치셔야 되는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 내 앞에서 행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아이를 이제 막내가 이제 13개월이 됐는데 이제 막 잘 걷기 시작해요. 그런데 얘가 속도 조절이나 방향 조절이 아직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 벽에 박는다거나 꼬꾸라지거든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뒤를 따라갑니다. 아이가 넘어지지 못하게 받칩니다. 그겁니다. 내가 뒤에 있을 테니까, 너를 받칠 테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잘못하면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냐 착각할 수 있거든요. 마치 꼭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 한번 배제하고 시작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주실래요? 5장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4장 17절부터 아까 9장 35절은 특별히 산상설교와 그에 따르는 이적입니다. 산상설교를 실컷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따르는 현상들을 이적으로 보이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 사도행전에도 설교가 있고 이적이 있습니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동일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안 읽으시면요, 부분만 떼서 읽으시면요, 전부 엉터리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오류가 있지만 오늘은 크게 보진 않겠지만 적어도 5장, 6장, 7장 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적 의미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내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는 건 여기 마태복음 이외에도 마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입니다. 거의 누가가 기록했고 누가가 보내는 저자가 동일 인물이고, 구조를 분석해보면 정확하게 그 구조가 명확하게 한 책임을 나타냅니다. 물론 책 자체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건 정확합니다. 이단으로 흘러가자 이 말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한 가지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만 하면 믿어지지 않을 테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 중간 의심의 눈빛이 비치기 때문에.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시간을 안아주시고 친히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내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이게 좋겠잖아요. 저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대. 그걸 사도행전 첫 서두에 나눠서 누가복음도 찾아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 그러면 사도행전 서두에 예수님만 이렇게 하셨는가, 8장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은 스데반 그 계열의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고 그 박해로 인해서 디아스포라했던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이분도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19장 8절로 가볼까요? 19장 8절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자 밑에를 읽을게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9장 8절은 이 두 해 동안 이같이 한 모든 일의 내용이 뭐라고요? 바울의 회당에 들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앞에 복음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고 뒤에 다시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이틀 동안 감금당에 있을 때도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다라는 걸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20장 25절에 다 찾아보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바울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모두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하면 매듭은 맺어집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기술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총체적으로 믿음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들어가는 방법은 주님께서 표현해 놓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싹을 지워버리고 그냥 믿음으로 간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내용을 이 믿음에 합당한 구체적인 삶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성경 많이 찾으니까 되게 힘드시죠? 네, 갑자기 막 제가 이거 잠깐만요. 하나님 나라 이거 소유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하고 뭐 그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우리는 나라 하면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라 하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쓰는 그 단어에서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전혀 별개의 의미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마태는 이 책을, 복음서를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유대인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걸 되게 경외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모욕 한번 하고 와서 필사관들이 썼다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올 때는 거의 모욕만 하다 하루를 다 보냈겠죠. 그 정도로 하나님 이름 자체를 경외해서 하나님이란 이름 쓰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즉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마태복음만 천국이지 다른 데는 다 하나님 나라로 쓰고 있거든요. 똑같은 의미인데 한국의 사람들이 천국을 읽을 때 천국은 언제 가는 곳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하나님 나라는 나라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레이아는 바실리우스라는 어원에서 나왔는데 이 바실리우스는 무슨 어원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바실리우스의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왕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그가 다스리는 통치, 그의 지배.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일단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청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니까 저게 좀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은 입으로 보니까 말하는 게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자들은 되게 정직하구나. 맞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 다스림을 받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곳. 근데 그게 되게 추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아까 구원이라고 했고 영생이라고 했고 제자도라고 했는데 그럼 그 구원을 받는 법,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법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장 44절로 46절이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4절부터 49절입니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수술이고 기뻐하여 들어와서 자기의 수를 받아라 그 밭을 삼느라.
어떻게 했다고요? 보화 혹은 진주를 발견했고 그에 대한 반응은요? 돌아가서 팔아서 사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두 가지 비유를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현존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했고 팔아서 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는 뒤에는 진주는 과거형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존했고 이미 사람들은 그것을 사고 그것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비유가 공히 보여주려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소유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런 의미, 이 방법 이외에는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두 번 반복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2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집회에서 설명하는데 거기도 고신인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설명을 참 많이 한 이후에야 또 밤늦게 다시 대화와 토론을 한 이후에야 사람들이 좀 수긍하고 돌아갔는데 여기 다 팔아야 된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누구든지 네 자매와 부모와 자식을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혹은 집과 전토와 땅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바꾼 표현입니다. 부모와 자식과 형제, 친지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잘못 적용해서 예배에 나오거나 집에 교회 헌신할 때 집에 있는 것들은 다 버려두고 나와야 된다. 아니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구절은 예수님이 판다와 소유만이 아니라 그 소유에는 부모와 친지와 형제들이 다 들어가고 말씀드린 대로 전토와 땅과 집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판다, 미워한다, 버린다는 같은 개념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반복해서 안 쓰시고 다른 비유를 들어서 같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판다는 겁니다. 팔아서 천국은 사는 겁니다. 그러면 판다, 부모를 시장에 내다 판다 못하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판다의 의미도 뭔가 다른 게 있겠죠. 판다는 소유권을 이전하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 아멘을 하셔서 되게 마음에 위로가 되긴 하는데 여기는 다 어떤 분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 어렵습니까? 그러면 내 소유를 다 이전한다. 왜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한 가지 재물에 대해서 지적할 때에 그가 근심하며 떠났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소유가 더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소유가 적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쉽겠습니까? 소유가 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팔복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바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은 다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두 번 이야기하면서 이게 인클루시브 구절이라는 쓰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씩 반복하면서 감싸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이거다라는 겁니다. 아까 4장 17절과 9장 35절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에서 핵심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서두에 뭐가 나왔습니까? 팔복이거든요. 팔복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래서 마치 지금 현재의 가난한 사람은 미래의 무언가를 대가로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복이 있나니가 마카리오이라는 헬라어인데 그 말의 뜻이 잘못 약간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진정한 의미는요. 복이다라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다. 왜냐하면 소유가 작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데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그가 복이래요. 왜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 같은 인생을 자녀라고 말해주시는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지키고 또 지켰더니 그에게 돌아오는 건 애통할 일밖이죠. 생각해보세요.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손해보고 희생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는데 팔복은요. 그게 복이랍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냥. 왜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복이랍니다. 내가 여덟 가지가 동일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건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이전시키는 건데, 그 소유권의 이전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실 때 소유권의 이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죠. 죽으면. 그죠? 그럼 성경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사실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건 실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금 지갑 안에 있는 돈이 그 돈 쓸 때마다 누구한테 결제받아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결제받아야 되죠. 뭐 이렇게 교회 와서 헌금하고 제가 헌금 많이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헌금을 딱 드리고 나서 하나님 저는 이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헌금한 돈은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고 헌금하지 않은 남은 돈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아니요. 소유권이 넘어간 사람은 이미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건 살아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산자는 무엇이든 소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는데 어떻게 죽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찾아주시고 나를 따라주신다.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십자가를 져야 된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사람들이 짐을 지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짐 지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은 하나님 나라의 필수 조건입니다. 내가 살아있고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정비례하잖아요. 살아있고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는데 내가 죽어야 가능하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이 믿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온전한 의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용이 구원의 키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러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그때부터. 그러면 구원은 누가 이루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죽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 이 정도 죽음이다 생각하실 때는 되게 여기 지금 추상적이니까 뭐 할 수 있겠지 싶은데 그걸 마태복음 5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해놓으셨죠. 자, 말씀에 팔복을 쭉 기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며 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은 했지만 마태복음 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여기 매듭을 짓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욕하고 박해하고 거스르고 고통스러운데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는데요. 세상에서는 성공한다고 나와있지 않아요. 부수적으로 한 부분이 성공일 수도 있겠고 돈이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바도 없어요. 시편 1편 1절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했던가 기억나세요? 복 있는 사람은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예 말씀해 주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한 번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두 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번 아니하고 세 번 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걸 세 번 가르치고요. 그 밑에 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두 가지죠.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제가 지금 순서를 거꾸로 했는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지 아니하고가 세 번이고요. 하고가 두 번입니다. 복은 소유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상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복은 해야 할 바를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바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출세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복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것만 투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본질적인 의미를 자꾸 한쪽으로 밀어 놓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십니다. 우리 부모잖아요. 부모가 자식들 좋아하는 거 왜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다고요? 박해를 받는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13절에 보면 소금이고 빛의 역할을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다른 논리로 산다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외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너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뭐해? 너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서 뭐해? 사람들은 돌아서면 쟤는 뭔가 다른 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밑에 구체적으로 더 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하시면서 21절에 첫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노하지 말라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란데 확장된 개념은 노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자꾸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5장 21절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21절은 노하지 말라. 27절은요. 가늠하지 말라. 31절은요. 이혼하지 말라. 33절은요. 맹세하지 말라. 38절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43절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래야 하늘나라 간대요. 그게 자기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래요. 그러면 약간 더 이제 부담스러워지죠. 아, 그래요. 노하지 말아요. 여기 화 안 내셔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예수님은 아예 심하게 말씀, 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서 22절에 보면 어떻게 돼있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 바보죠. 바보야, 잘하시잖아요. 하는 자는 어찌 된다고요? 공매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그 어찌하시네요. 안 그래요. 아,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딱 떨어지게 말씀하시잖아요. 안 된대요. 그 밑에는요. 가늠하지 말래요. 아 이건 완전히 이제 법까지 폐지했잖아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참 마음이 아프지만 가늠하지 말라. 이건 벌에 걸리는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시죠.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먹는 건 신경 엄청 쓰거든요. 뭘 먹어야 건강할지도 알고 뭘 먹어야 살이 빠질지도 알고 뭘 먹어야 오래 살지도 알거든요.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해치고 우리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는 신경을 안 써요.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스펙타클하고 더 선정적인 걸 보려고 해요. 그런데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의 씨앗으로 심기우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음욕을, 우리의 마음의 폭력을, 발을 불러 일으키잖아요. 자주 우리 집사람하고 한 번씩 잘 안 다투다가 한 번씩 다툴 때 집사람이 TV에서 막장 드라마를 한 번씩 볼 때 이건 정말로 정신에 해로운 것 같다. 제가 집사람이 뭔가를 하실 때에 시간하면 방해해드리지 않으려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되게 존중을 하고 제가 여러 번 건의했어요. 무슨 영적으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 막장 드라마가 나오거나 이건 정신건강에 너무 해로운 것 같다. 이건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100배나 해로운 것 같다. 이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가끔은 들어주시는데 가끔은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요즘은 아예 안 봐요. 너무 해치더라고요 저를. 그 밑에 이혼 있죠? 이혼하지 말래요. 제가 이제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제가 오늘 교회 가서 이 설교를 했는데 상처를 받으신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혼하지 말래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2010년 이후에 통계 자료를 보니까 60% 임박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다 이혼하더라고요. 안타깝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혼을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거든요. 어렵죠. 밑에는 뭐 맹세하지 말래요. 맹세를 왜 합니까? 야, 내 말 믿어줘 왜 합니까?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본질적인 말씀입니까? 진실되게 살으래요. 한국 사회가 온통 부정과 거짓으로 들어차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서 나라가 이렇게 됐다라고 착각하는데요. 어디요? 모든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 거짓이 습관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일상 가운데 배어 있잖아요. 부정직이, 불법이, 나가 난 무언가 어기는 게 뭐가 대단해라고 생각하는 모든 국민의 총체적인 현 주소인데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우두머리를 세웠는데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어가려면 정부가 개혁해야죠. 그런데 예, 여기 진실되게 살아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좀 한쪽으로 밀고 가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38절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3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옆에 사람 얼굴을 잠시 보시면 이런 설교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옆 사람 오른쪽 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등으로 쳐야 됩니다. 그잖아요. 뭐 이렇게 치시는 분은 없잖아요. 이렇게 치는 분. 네. 그렇다고 치시지는 마시고 유대 사회 법에는요 다른 사람을 고발해서 잡혀 들어갈 수 있는 법이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손등으로 자기의 오른뺨을 때렸을 때는 무조건 고발에 잡혀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매우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랍니까? 뺨을 돌려 대라고 합니다. 고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또 뭐가 나와 있죠? 너를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구절 보면서 좀 의아한 게 여기 적은 적 없으세요? 속옷을 가져가지. 겉옷이 더 가치가 있는데. 근데 유대인의 율법에는 겉옷을 가져가면 해가 지기 전까지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 덮고 네. 자는 이불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속옷은 가져가면 되잖아요. 참 나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래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래요. 생활의 기본권까지 포기하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원수를 자랑하래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히트죠. 여러분 원수는 한 번 본 사람이 원수 안 됩니다. 오랫동안 보고 산 사람들이 원수가 됩니다.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되겠죠. 보통은. 그분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형제가 부모가 아주 가까이 오랜 세월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 원수가 됩니다.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래요. 용서하래요. 예수님은 뭘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이 땅에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않으면 하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대요. 어떡해요. 다 못 가잖아요. 우리 아까 소유권을 이전한다 했을 때는 그냥 추상적으로 들었으니까 이건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쭉 설교를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앙생활의 근간이 세 개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 이어서 봐야 돼요. 안 이어서 보면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석을 해요. 뭐가 나오죠? 구제. 제일 앞에 2절에 구제. 그죠? 5절에 기도. 네. 16절에 금식. 세 가지예요. 제가 다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차피 한 번만 만날 거니까 핵심만 짚어드리면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되잖아요. 뭐가 신앙생활의 세 가지 근간이 뭐라고요?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 앞에 말씀하시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뭐 때문에 갑자기 6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날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세 가지를 쓰지 못하면 갈 수 없다는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세 가지라 이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중요한 건 가운데다 미칭하거든요. 중요한 거를 더 가운데로, 더 가운데로, 더 가운데로.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계속 가운데다 집어넣고 있어요. 인클루시브 구조 가운데다가 기도를 집어넣어놨죠. 그 앞에다가 뭐라고 해요? 구제. 구제는 뭐죠? 소유권을 포기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낮고 낮은 자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구제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라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이건 뒤에 다시 말할 거기 때문에 다시 하고요. 그리고 금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말이 점점 빨라지는데 죄송해요. 말을 좀 더 늦출게요. 40일 금식하신 분들이 자기의 간증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40일 금식한 것 때문에 무엇을 주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이와 같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도무지 우리 힘으로 힘들기 때문에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쪼르고 오르고 간청해서 뭔가를 얻어냈다.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속에는 억장이 무너지는데, 일단 목사가 그때는 아니어서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가슴은 고통스러운데,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또 같은 행동을 하면서 같이 걸어가더라고요.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장에, 여러분 뭘 가르쳐 주십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하십니까? 7절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같이 충성하는 자들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충성합니다.
이 하나님과 같이 부원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기도할 때 중언 보내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그러지 말고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거 기도하지 말고 그것은 천국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기도문의 내용은 수도 없이 하셨을 거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해서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꺾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삶을 살기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구해야 하는 기도의 핵심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6장 31절과 32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그냥 말만 하면 자꾸 안 믿을 것 같아서. 31절,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이름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구하지 말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쭉 연장선상으로 가다 7장 7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래요. 앞에 구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뒤에 구하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우리 날마다 살아나거든요. 오늘은 말씀 듣고 결단하는데 내일 되면 그대로 나의 욕망이 살아나잖아요. 그 욕망을 꺾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구하래요. 찾으래요. 두드리래요. 그런데 이 구절을 떼가지고, 그죠? 교회에서 워낙 오랫동안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기도했는데 안 주어지죠? 기도할 때는 소나무 뿌리를 몇 뿌리 뽑아야 된다고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배웠습니까? 그런데 뽑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성경에 나오잖아요. 9장 6장 7장은 한 번에 예수님께 설교하신 내용이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번에 설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다 알아들었어요. 아무것도 구하지 말래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니 그건 우리 삶에 관계된 모든 문제예요. 왜요?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제가 우리 집에 13개월 된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직 이제 걷기 시작했으니까 말 제대로 못하겠죠. 근데 얘가 하루는 저한테 무릎을 꿇고 앉더니 아버지 내일이면 분유가 다 떨어졌어요. 제가 더 이상 마실 게 없는데 뭐 하세요? 빨리 가서 분유를 몇 통 더 사오세요. 그리고 기저귀도 이제 몇 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루에 제 목표를 다섯 번 싸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말하지 않아도 육신의 아버지인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해서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왜 모르시겠냐? 그걸 구하지 말라. 아니 그래서 아무것도 구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아멘.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보는 게 우리를 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세워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7장 12절에 산상설교의 마지막 핵심 비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7장 12절의 이 말씀의 내용은 산상설교의 핵심이자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모양의 최종력을 이야기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말해주셔라. 이것이 법이요 성전이라.
뭐라고요? 성기라죠. 쉽게 말해서 성기라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4장 17절과 9장 35절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 7장 12절인데 앞에 5장 17절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황금률에 대해서 우리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섬기는 것. 그걸 똑같이 인클루즈 구조를 감싸고 있어요. 마태가 세리 출신이라서 아주 유도적으로 본문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모든 비유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야지만 정확하게 딱 떨어져요. 안 그러고 그것만 떼서 설교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석해버려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강의를 다 할 수 없어서 그냥 오늘 5장, 6장, 7장만 말씀을 드려도 아 대략 파악을 하시겠다 싶어서 이것만 지금 붙들고 늘어지는데 산상설교 핵심이 뭐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아까 5장 서두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한다 이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 평화가 존재하게 하는 방법을 혹시 아십니까?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존재하게 하는 비결이 그럼 이렇게 뒤집어 설명해 볼게요. 불화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더 가지려는 혹은 더 우위를 차지하려는. 그러면 화평케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네, 잠시만요.
포기하면 되죠.
네.
항상 우리가 말은 쉬운데 그죠? 집에서 한번 서로 간에 화평케 하려면 포기하면 된다 말을 하는데 그 포기는 뭐죠? 죽는 거죠. 아직 안 해보셨는데 죽는 거죠. 제가 자주 그랬어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주중에 제 울산교회에 제가 부목사라서 이것저것 맡은 게 있었는데 설교가 자주 있었거든요. 매일 거의 하루에 한 편 정도는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집사람하고 다툼이 있으면 설교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무조건 하루에 해야죠. 그럼 제가 거의 100을 제가 생각할 때 잘한 부분도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잘못했대요. 근데 잘못했다는 입으로만 말하면 그러면 집사람은 항상 대묻죠.
뭘 잘못했냐? 이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는 했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정 가운데 평화가 감돌게 하는 건 내가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것 이외에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아십니까? 섬기는 것,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인생을 내려놓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예요. 돌아올 만한 자를 섬기는 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섬겨서 어떤 이권이, 어떤 대가가 돌아올 사람에게 섬기는 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섬긴 것이라고 나중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 대부분 다 하시니까 일부 하늘나라에 대한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이야기는 핵심을 잘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여러분 소유권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나를 못받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 이외에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꺾으시기 위해서 몇 번 기도하십니까?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자 했더니 제자들이 다 자버립니다. 자랑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때 성숙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전 지금 에스라를 다니고 있는데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저희 새벽 기도가 있는데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제일 처음에 새벽 기도의 매뉴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예? 전부 다 동시에 예?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한 시간 동안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읽으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른 뜻을 먼저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도저히 안 될 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막 크게 기도하시고 결단하고 의지를 안 들으셔도 됩니다. 들으신 것, 삶의 현장에 가셔서 실천하려고 할 때 안 될 겁니다. 그때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건 무조건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건 무조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여서 죽어서 갈 그 나라만 기대하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제가 기도하고 그냥 마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이 오랜 시간 동안 다른 것에 노출이 되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말씀을 조명하시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선택의 길목마다 이 말씀의 참 의미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가게 할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말씀을 상고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